사랑하는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된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여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아주 심각한 꿈을 꾸고 바벨론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총집합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꿈이 너무 심각하고 헤비했는데 뭔가 엄청난 메시지가 담긴 것 같은데 이렇게 깨고 나서 보니까 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학자들을 다 불러놓고 바벨론 최고 학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 꿈 때문에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데 그 꿈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추고 그 꿈도 해석하라는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불가능한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한 거죠. 그렇지만 너희들 이거 해석 못하면 다 죽을 것이다. 너희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모두 집을 부숴서 거름으로 만들 것이다 할 정도로 막 무섭게 일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술객들은 사실 꿈 연구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 꿈은 왕의 꿈은 나라의 운명을 담고 있다고 해서 뭐 꿈을 연구하는 자료도 많았고 그러니까 왕이 무슨 꿈인지만 얘기해주면 그래도 어떤 해석이라도 갖다 붙일 텐데 뭐 꿈부터 맞추려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 힘든 얘기.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7절에 꿈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더 화가 났어요. 내가 분명히 꿈도 맞추라고 했는데 너희가 자꾸 이렇게 막 대답을 하는 것은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들 이렇게 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끌어서 이 위험한 순간을 너희들이 적당히 넘어가려 하거나 도망가려 하는가 하고 왕은 무섭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황당한 요구를 한 게 왕 자신인데도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끌고 내 요구에 빨리 대답을 안 할 수가 있느냐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힌 왕은 이제 그동안 총애해왔던 술사들을 의심의 눈으로 막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너희들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적당히 그 자리를 지켜온 게 아니냐.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화가 나면 막 이전 것들도 전부 다 막 의심의 눈으로 막 들춰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로 미루어 보아서 저는 이 왕과 이 바벨론이 최고 학자들, 술객들과의 관계가 평소에 그리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이들 술객들은 바벨론 왕의 최측근 자문위원이라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이때까지 뭐 최고의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온갖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왔죠. 왕이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들을 곁에 둔 것은 그래도 그들이 바벨론 신들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이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왕들이나 추장들에게는 굉장히 종교가 필요했어요. 권력과 종교가 서로 그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하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막 민심이 술렁이곤 했어요. 뭐 북극성 주변에 별자리가 빛나는 것을 보니 이제 나라가 크게 부강해질 조짐입니다. 뭐 전하께서 출전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신관이 해줘야 백성들도 용기를 내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왕들이 이 종교인들 그리고 꿈을 해석해주는 이 술객들에게 많은 재물과 권력을 주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사정이 달랐어요. 무슨 꿈인지는 몰랐지만 천하의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짓누를 만큼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알게 됐지만 진짜 이 꿈이 다가올 세계 역사를 보여주는 엄청난 꿈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진짜 이 꿈을 해결해야 되는 아주 늪에 빠져버렸는데 지금 이 순간만은 백성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왕에게 아부하는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 진짜 이 정곡을 찌르는 영적인 실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인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이때에 그동안 엄청난 월급으로 배불리 살아온 이들 술객들의 미천이 그냥 다 드러나버렸어요.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화가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쥐도 코너로 밀어붙이면 막 꿈틀한다고요. 왕이 너무 막 비합리적으로 몰아붙이니까 이 술객들도 아주 강하게 반발했어요. 10절 읽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의를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 말은 뭐래요? 네가 문제를 잘못 냈다는 거야.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 왕이 애초에 불가능한 문제를 냈어요. 저 무서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술객들이 어차피 자신의 목숨이 이제 거의 풍전등화에 왔음을 직감하고 죽을 각오로 이 명령의 부당함을 따지고 든 것입니다. 사실 왕만 참은 게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바벨론 신의 계시를 전하는 술객들은 왕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왕 서로가 마음에는 들진 않아서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않으면서 서로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주면서 아슬아슬하게 공생했어요. 사실 왕도 술객들에게 잘해줬지만 술객들도 할 말이 있어요. 왕이 굉장히 잘못이 많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는 신들께서 이 왕을 세웠다, 총애한다는 계시를 선포함으로써 백성들 앞에서 왕의 지위를 세워준 거예요. 민심을 다독이는데 큰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민심을 안정시켜주지 않으면 왕의 권위가 서지 않을 거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놈의 젊은 왕이, 지금 왕된 지 2년밖에 안 된 젊은 왕이 갑자기 막 자기가 특별한 꿈을 꿨다고 해서 꿈부터 맞추라고 하는 이런 뭐 그 어떤 왕도 에스크하지 않았던 이런 무례한 요구를 한 거예요. 이거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풀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는 것은 이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존경받으면서 살아온 이 술객들의 자존심을 막 짓밟는 것이었거든요. 마치 자기들을 쓸모없는 밥만 축내는 사람처럼 막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객들도 이제 어차피 뭐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어요. 자기들을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건 바벨론 신들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러면 왕도 이 험악한 민심을 다스리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살기 어렵다고 직감하고 왕한테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요구라고 막 하면서 재미있는 것은 이 술객들이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진실을 선포합니다. 막 감정에 격해서 말했지만 이게 정말 진리예요.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할지라도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은 지금 그들이 숭상하고 있는 바벨론 신들 위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들이 인정해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o difficult,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신들 위에 있는 정말 크고 영적인 어떤 신들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말로 강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무심코 뭘 인정해버린 거예요? 바벨론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꼼짝을 못하는 육체와 똑같은 신임을 인정하면서 그 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최고의 술객들의 입으로 바벨론 신전의 무기력함을 증명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을 통해서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와 최고 엘리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정신 문명의 무기력함을, 절망을 인정하게끔 만들었어요. 이것이 참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는 중요한 전조작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왕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왕이 진노하고 통분했다. 엄청 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는 말이죠. 술객들이 감히 문제도 못 푸는 주제에 왜 잘못된 문제를 냈냐고 막 항의를 하니까 절대 권력자한테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잃었어요.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지혜로운 군주입니다. 그리고 용맹한 군주였어요. 그래서 큰 땅도 많이 정복했지만은 동시에 이 나라의 세계 최고의 글로벌 인재들을 잘 양성해가지고 나라의 문화, 교육 이런 걸 잘 튼튼하게 다져갔던, 그 우리로 말하면은 광교토 대왕과 세종대왕을 합쳐놓은 것 같은 영민한 군주였는데 너무 막 화가 나니까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보물단지처럼 키워오던 모든 지혜자들을 12절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여기서 모든 지혜자들이라 함은 지금 그 자기 앞에 서 있는 원로급 술객들 뿐 아니라 다니엘 같은 전 세계에서 데려온 그 젊은 인재들까지 다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죽이고 나면 국가 경영 누가 합니까? 엄청나게 후회할 일을,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을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명령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참 분노, 자기 관리, 감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바벨론 왕궁에 무서운 피바람이 일어났습니다. 13절 보세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여기서 죽게 되었다는 말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왕의 이 사형 집행 명령이 실천에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왕의 어전에 있던 그 원로급 술객들은 이미 직접 처형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점점 하위층 모든 엘리트들로도 이 피바람이 확산되었을 거예요. 그 당시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뭐 인권 뭐 그런 거 없어요. 즉결 처형이죠. 그래서 막 이 친위대들이 피 묻은 칼을 들고 이제는 바벨론과 바니엘과 그 친구들은 지금 막 인턴으로 끌려간 애들이니까 아마 최하위급 엘리트들인데 얘네들까지도 다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는 이런 엄청난 상황이 터졌어요. 이 재앙의 불길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도, 죄 없는 그들에게도 미쳤다. 사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죽음을 면했던,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원로급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 없는 게 다행이었죠. 문제는 다니엘이 자기 잘못도 아닌 일로 인해서 이제 엮여들어가서 사태를 목숨으로 책임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우리 세계에서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은 뉴스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최고 권력자들, 배웠다는 사람들이 하는 결정들과 하는 말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트럼프, 아베, 존슨 총리, 우리 대통령 다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막 이런 막 비이성적인 결정들을 막 하고 그것들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그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돼요. 내 잘못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그냥 세상 말로는 운명의 모진 바람에 휩쓸려서 이유를 모르고 같이 벼락을 맞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한테는 포로로 끌려와서 졸지에 그냥 꿈도 펴보지 못하고 죽게 생긴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 같은 위기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니엘을 순식간에 바벨론 권력의 중심부로 끌어올리려는 놀라운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밑에부터 올라가는 게 몇십 년은 걸렸을 텐데 젊은 나이에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는 국가 전쟁 막 저기 위기니까 막 33살, 34살 사람들이 막 참모총장이 되고 막 그 자리에서 막 별을 달아주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대.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은 위기지만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기회가 막 터지기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다니엘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에서 왕이 갈대아 순객들에게 내 꿈을 풀어라 그러면서 당근과 채찍을 두 개를 동시에 주죠. 너희들이 해석을 못하면 전부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해석을 하면 큰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 알게 되지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해서 왕이 약속한 큰 선물과 상과 영광을 한꺼번에 잡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폭풍으로 몰아간 이 피바람의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가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유다 변방의 포로 출신이라는 너무나 젊은 신입사원이라는 이 모든 한계를 순식간에 극복하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 총지휘관이 되려면 정식으로 군대 들어가서 올라가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데 골리앗이라는 국가적인 대재앙이 왔을 때 그 재앙은 오히려 다윗을 순식간에 군대의 최고 지휘자로 부상시키는 디딤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 큰 재앙이고 위기의 폭풍 같은 사건이 있을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빛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 왕과 바벨론의 최고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절망을 인식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 그들의 마음이 부서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 다니엘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 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국가적인 재앙에 준하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위기들이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손들어버리 우리는 이제 답이 없다, 이 꿈을 해석을 못하겠다 하는 이 난국을 타파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다고 절망하고 절망하니까 막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책임을 묻고 원망하는 이 상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빛을 발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이 재앙의 절벽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런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폭풍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